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죠.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고 축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특별한 우리에게 좀 특별한 예배이죠. 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또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말씀들은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2기 사역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듣게 되어질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 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우리의 2기 사역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묻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거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한십이 지난 7년을 지나 지난 1기 사역을 지나 2기 사역의 7년의 시작쯤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2기 사역 동안 계속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될 말씀들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정지현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파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안쪽을 좀 펴보시고 주보 안쪽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8절이 있고요. 보면 사도행전 13장 47절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사도행전 13장 47절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늘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나라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나라고 말하는 1차적으로 나는 이사야 자신임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때 이 나는 이사야입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신 자입니다. 그저 이사야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고백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명, 콜링,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할 때 처음에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혜에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는 자기가 그래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2절을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만드시고 만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이사야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서 뭘 하셨냐, 만드시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시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그냥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마땅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사야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운 칼 같은 입,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과 같은 입, 즉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담은 사람, 말씀의 담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는 자기를 정의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담은 자로 나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만드시고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숨기시고 그리고 화살이 있는데 화살통 안으로 이렇게 넣었다 얘기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어떤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말씀으로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지켜주셨다가 때가 찼을 때에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때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숨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숨겨지는 경우는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적인 사역을 맡기기 전에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숨겨지고 나서야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도요, 어떤 전형적인 표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택하시고 만드시고 만드셨는데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부름받은 사람이 활동할 때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숨기시고 그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심이라는 표현은 부름받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시기나 또 우리의 어떤 활동의 구체성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확장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계속 반복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고 마지막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또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으로 확장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면서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수 만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쳤을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검색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도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과 섭리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고 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찼어요. 시간이 차니까 마침내 17장에서 넘어가서 18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가 시간이 되니까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끝나고 마침내 활동해라 보이라 라고 하는 그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서 49장 8절은 그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때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셨다가 이제 네가 나가서 그 일들을 하라 라고 얘기할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공통점은 절망감입니다. 어느 정도 절망감이냐면 깊은 절망감입니다. 오늘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오늘 정지현 선교사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탁 선교사님, 임정아 선교사님, 정지현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선교제에 나가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 깊은 어떤 절망감인데요. 보십시오. 3절에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지만은 현장에서 찾아오는 것은 영광 대신 씁쓸한 자괴감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49장이지만 53장으로 가면 53장 1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나타나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경험입니다. 선포되었는데요. 선포된 말씀이 공중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 선지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던 담지자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은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고까지 고백했던 이사야지만은 그가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 입에서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더라.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이 이를 연상시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뺐다라는 이 얘기가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훈련시켰다고 알았지만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겠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49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49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 이사야의 내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반절 A, B가 다른데요. 4절의 앞부분, 무익하게, 그러니까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것은 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근데 뒷부분이요. 뒷부분이 현재형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가 막 그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현재형으로 딱 정신이 찾아지는데 자기 연민에서 쫙 빠져나와서 이사야가 자기 현실과 삶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시하니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4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온 그에게 그가 그 연민에 빠져 있다가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하다가 연민에 빠져 있던 그가 빠져나오니까 연민에서 빠져나온 그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요. 49장 6절인데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엘리야 얘기를 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내산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엘리야의 관점에서는 호렙산이 그를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달라는 그를 좀 쉬게 한 다음에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세우시고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직 자기만 남았다는 그 현재 완료형 이사야로 따지면 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3절 14절 넘어서 16절에 보면은 또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게 되게 하라. 사람을 세우라. 두 번째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직 너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7천명이 더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알겠다. 그런데 네가 봐야 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너만 남지 않고 7천명이 남았다. 봐라. 결국 엘리야에게 발생했었던 열왕기상 19장은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일어난 이사야서 49장 1, 2, 3, 4절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와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었던 동일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한수백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임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한수부로 저와 이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우리가 한숨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내가 뭐 언제부터 내가 한숨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 생각에는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뭘 했습니까? 똑같은 패턴인데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천번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팠습니까? 정말 생사의 기로에선 많은 분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3년 동안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한숨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살 통해 감추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가도 우리는 중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개인의 낙심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낙심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낼 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과 그리고 49장 4절을 보면 나의 보응이 나를 보응하실 것은 나의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고백을요 제가 안식월 가 있는 남아공에서 4개월 동안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제가 없는 이곳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대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한숲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4절을 각자 지나면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과 나의 보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2월 21일 날 돌아왔는데 그때 제게 들었던 가장 강력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선을 아까처럼 현재 완료형과 현재형이 있는데 내 시선으로 보면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시선, 내 관점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사야서 49장 4절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스스로의 연민과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한숲에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심으로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죠?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승호 형제한테도 이건 그냥 풀로 그렇게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설교 온 거를 그냥 승호 형제가 이제 딱 요약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본문 1, 2, 3, 4절 그대로 가져오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은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어떤 것이 은혜로의 부르미를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자고 붙이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들음으로 세 번째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감사하며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서 있는 것. 무엇보다도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 2, 3, 4절까지 제가 설교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본문을 제가 18절까지 잡았냐 하면, 1, 2, 3, 4절까지 하고 끝나고 나니까, 5절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명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너희들이 1, 2, 3, 4절을 지났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소명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절묘한 구성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 2, 3, 4절은 한숲의 일기에 6년 6개월입니다. 7년입니다. 그리고 49장 5절부터는요. 2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소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이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소명 5절입니다. 앞에도 뜰 겁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여러분 5절부터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두 번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세 번째 보니까 너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 2, 3, 4절을 지나자 다시 소명을 주셨는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게 될 것이고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딱 그 소명이 들어오니까요, 이제는 1, 2, 3, 4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제는 딱 현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민이 아니라 자기의 소명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소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은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사실은 우리 보기에 엄청난 일인데 오히려 그 일들은 네게 이제 너에게 이제는 가벼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야곱의 지파들. 한심히 받은 사명은요, 한국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못 받아도 그 일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는 이 얘기는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너희들이, 내가 그 역할을 너희에게 맡겼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열방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한습해 주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약속을 믿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뭔가를 약속하실 때에 그 주체는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하여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 한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안식을 동안 받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은, 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자 저에게 찾아왔던 감정은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개척교회가 있었지만은 한숨은 매우 독특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통 개척교회가 세워지면 막 뭘 해요. 두잉을 한다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번의 시간마다 상황과 환경과 주셨던 말씀으로, 그러니까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말씀을 받고 받아내는 그 일들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땅이 하나님께서 옥토로 변하기를 원하셨고 공동체 전체의 토양이 완전히 말씀의 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는 그 마음을 향한 그 옥토의 땅으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기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일기를 뒤돌아보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분명한 말씀의 토양 위에서만 가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밭이 아니라 이 분명한 말씀 위에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말씀을 받아내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한숨은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 작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들이 열악해요. 우리 속해 있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들었더니 우리가 속해 있는 게 고신교단이잖아요. 고신교단이 68%가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옆에 있는 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요 교단, 그 교단은 물어보니까 80%가 미자립이더라. 교단이 교회가 각 교단마다 몇천 개가 있어도요, 7, 80%가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악한 교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소망하는 그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작은 교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어떤 모델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그 건물이 일상의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기초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초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됐습니다. 7년간 말씀에 집중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말씀이 그냥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설교에는 생명을 걸어야 했고, 그리고 막 그때는 막 웃으면서 얘기했죠. 오늘은 몇 번째 설교입니다. 몇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그것은 단순히 몇 번의 설교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현재의 시간을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의 설교인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영성이 체질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옥토로 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버겁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일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만 8년이 된 이 즈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서 49장 6절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더라. 이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확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명의 회복과 확장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명과 이 회복의 확장 뒤에 일어나는 일은 이사야서 49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내 백성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몰려들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는 일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주보를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그죠? 주보에 나와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47절인데 오늘 보면 이사야에서 몇 절 말씀입니까? 제가 계속 이사야에서 49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에서 49장, 우리 읽었던 이 반복된 이 49장 6절 말씀을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식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명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습을 이곳에 세우실 때 두 가지 교회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습 교회는 성경에서 찾을 때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라. 두 번째, 현실 교회에서는 세이비어 교회처럼 되라. 그래서 한습이 세워지고 첫 번째 설교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계속 안디옥 교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습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에서 말씀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되라. 너희는 이방의 빛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우리를 원점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재소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안디옥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제는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사역이 빙이었다면 빙과 동시에 두잉을 시작하는 안디옥교회 그리고 동시에 세비어교회가 되라는 얘기인데요. 그 시작과 동시에 열매가 지연 선교사님의 파송입니다. 그것의 시작, 이제 너희는 재소명을 받은 안디옥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비어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의 시작이 지연 선교사의 파송이고요. 그리고 지연 선교사 지금까지 한숨이 지나왔던 시간의 열매가 지연 선교사님의 파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사야와 같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사야가 고백했고 예수님이 고백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희들도 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은혜를 넘어서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나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선포할 때에 이사야서 49장 26절 말씀하시듯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10월 21일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정지현 우리 선교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6절 상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슴 떨리는 믿음이, 이 말씀 앞에서 가슴 떨리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여기 보니까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셔서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한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